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좀 제가 주중에 읽은 또 평소에 읽은 책을 중심으로 또 공부한 것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데 또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한 것들이 평소에 주일 설교라든지 금요일 설교에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면은 읽고 그 책의 내용들이 저한테 딱 그렇게 많이 남는 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금요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좀 당분간은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읽은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틈입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틈입. 여러분, 제가 그책 제목을 볼때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틈입한다. 틈입.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러한 단어 사용하나요? 틈입.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침입한다는 말이 있어요. 약간 어감은 틀리지만, 그러니까 틈입은 좀 어색하지만 침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침입한다는 것, 침략한다는 것하고도 좀 연결되죠. 자, 그런데 이 틈입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그러니까 침입한다는 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그틈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틈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갑자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치고 들어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딱 살아가면은데 하나님께서 딱 치고 들어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것은, 오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보면 누구의 이해가 나오냐? 성경에서 인물들을 이제 골랐는데 아브라함, 야곱, 모세, 기드온, 요나, 마리아,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 바울. 자, 그러면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틈입하시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책을 사서 읽을 때이 부분이 저한테 좀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떠한 거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자기가 막 함몰되고 있을 때에 그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고 에서를 만나기를 주저할 때에 만나기는 만나지만 정말 두려워할 때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실천하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다가 이제 다 포기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냉정하게 대할 때에 냉정하게 반응했다는 표현이 낫겠죠? 냉정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삶에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말 이제 뭐 이거 하면은 또 내용이 기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이냐? 이 틈입하시는 하나님이고 이제 소제목으로 이 아브라함의 항목에 관한 아브라함에 관계된 그 챕터의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환멸이에요. 내가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환멸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소제목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환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환멸했다는 게 뭡니까? 기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완전히 뭐 내려놓았다.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멸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실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고 그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어떠한 그 문장이라든지 어떠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분명하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그 단어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상징이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 가운데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겨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춥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 지금 배경이 춥고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해석이 있냐면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어떠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그 문자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러한 사실에 많이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냉정하게 현실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한다면 사실로 풀어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텍스트 막 비평이라고 하다 보면은 점점 신앙 자체가 되게 드라이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레고리적으로 너무 해석하다 보면은 현실 감각은 없어지고 너무 막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약간 문자적인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알레고리적인 것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이 아브라함의 그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으로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아, 역시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다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저자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하게 작가의 상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 전체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또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저자의 그 해석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또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날이 뜨거운데 장막문에 앉아가지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 해석의 출발입니다. 만약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았다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 99세예요. 99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이 75세에 떠나와서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75세에 출발했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모험을 한 거예요. 내가 늦은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내가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나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역시 끝내 자녀가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은혜는 주셨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75세의 나이 때에 사라는 몇 세 때입니까? 그게 10년, 정확하게 얘기하면 9년 정도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사라가 66세로 같이 떠나온 거예요. 자, 그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라와 자신 사이에.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무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에 틈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틈을 내서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포기할 때에, 더 이상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잘 믿어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벌써 이 사라의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안 믿어도, 사라가 안 믿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1년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면 믿게 되겠지만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24년을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을 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은혜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늦은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피했을 때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해요. 하지만 그때 누가 구해주십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 왕을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그냥 아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잖아요. 나중에는 20장에도 한 번 더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족과 롯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둘이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시날왕의 연합군에게 조카가 롯이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가지고 그 롯과 그 가정을 구해내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나오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이 나의 후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또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태어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지금 뱅뱅 정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자녀를 많이 주실 것을,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그리고 이 땅이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없어요, 자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라의 마음이에요. 이때는 사라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사라 나이 76세 때 하갈을 첩으로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라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죠. 이러한 막 아픔, 그 다음에 이런 갈등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막 인간적인 결정과 그 서운함과 막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더 흐르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아이를 낳고 13년의 시간이 더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99세, 90.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확인하시냐면 99세 된 분에게, 99세 된 분하고 90세 된 분에게 너희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금 선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잘 믿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만 지금은 막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막 그 말이 들려도 그 말씀이 들려도 막 그 마음에서 깊은 곳에 우러나와가지고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들어가지고는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딱 엎드린 상태에서 속으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이런 일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혹시 막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이 18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장막문에 딱 앉아가지고 떼약볕 세서 참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만약에 그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에휴, 그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지. 또 아니면은 또 사라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래, 이스마엘을 진심으로 또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막 상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소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환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실까? 아니야. 나에게 기회가 올까? 아니야. 내가 제일 날 잘 알지. 막 내가 붙잡고 있지만, 아, 이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시카고인 연합장로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 2세들이 있긴 있지만, 또 뭐 지난주에도 오시고 하지만은, 아, 이게 오시는 분보다 떠나시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 더 이제 빠르게 바뀌지 않을까? 막 그러한 생각 때문에 들잖아요. 우리가 뭐 정치, 그 다음에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막 그래요. 한국 사람들 뭐 과반수 이상이 다 마음속에 그냥 분노를 품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들.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막 아쉬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막 그러한 많은 것들이 막 우리의 마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탁 튼입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있죠.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내년 이맘때예요. 내년 이맘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금요일 저녁에 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왜 바쁘고 그 바쁜 가운데 왜 예배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 저는 뭐 그분하고 거의 30년 아니까 되게 오래 알았죠. 근데 그분이 처음 교회 올 때의 그 모습들을 기억은 하지만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네이퍼빌에서 연합장로교회까지 8시 예배를 드리려고 옵니다. 그리고 8시 예배를 드린 후에 또 사우스에 있는 그 상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퍼빌에서 이 시카고 북쪽까지 왔다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밥도 안 먹고 바로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유, 진짜 우리 그 이민 1세대들 차도 지금은 차들이 얼마나 쌩쌩 잘 나갑니까? 웬만하면 70km, 80km 잘 나갑니다. 제가 처음 와서 찬 차가 현대 엑셀이었는데 한 40마일, 50마일만 다녀도 그냥 차가 얼마나 시끄럽고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녔습니다.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물론 트래픽이 좀 있지만 그런데도 점점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바쁘고 힘들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 마음에 좀 그러한 도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뭐 실망한 일들이 많고 또 포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막 책망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분위기가. 말씀의 분위기가 책망하는 분위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내 시간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혹시 환멸, 하나님에 대해서 환멸하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혹시 그런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삶에 튼입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에, 정말 내려놓다는 그런 표현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막 정죄하시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틈입하신다는 건 뭐예요? 찾아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어떠한 갑자기 무슨 해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